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인 한 명을 추가로 억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로 사업하던 미국 시민 김학송을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공화국법에 따라 6일 억류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되면서 북한이 억류한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과학기술대학 회계학 교수로 초빙됐던 미국 시민 김상덕 씨가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은 김학송, 김상덕 씨 외 김동철 목사 그리고 대학생 오토 원비어 등 모두 4명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가 7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 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 있습니다. 투표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시작해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전 유럽은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칠 이번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마크롱 후보는 유럽연합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반면 르펜 후보는 당선되면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후보가 지지율 63%로 37%를 기록한 르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안전을 위해 전국에 경관 50만 명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를 내렸고 연휴 막바지인 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3,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8일 오후까지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평양북도와 량강도에서 황사가 관측됐고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7일까지 황사가 영향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최고령 등정 기록에 도전하던 네팔인이 6일 등반본부에서 숨졌다고 관계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85살인 민 바하두르 세르찬옹입니다. 세르찬옹은 76살이던 지난 2008년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 기록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일본인 이치로 미우라 씨가 80세 나이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기록을 깼습니다. 네팔 정부는 16세 이하 등반가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등반 본부에 있던 관계자들은 세르찬옹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세르찬옹은 지난 4월 AP통신에 자신의 두 번째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을 위해 몇 달 동안 훈련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보코하람에 억류됐다 훈련한 소조 82명이 7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석방된 소녀들이 직승기에 타기 위해 줄을 늘어선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날 오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훈련한 소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보코하람 지난 2014년 나이지리아 북동부 치봉 마을에서 소녀 276명을 납치한 바 있었습니다. 납치된 소녀들은 치복 소녀들로 불렸고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납치됐던 소녀 일부가 이번에 석방됐지만 여전히 100명 이상이 붙잡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협상을 통해 체포된 보코하람 대원들과 소녀들을 맞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나머지 소녀들의 석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모레 밤 황해 남도와 함남 남부 일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남 남부에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가 연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지난주에 많은 사람의 큰 관심을 받은 뉴스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4월 달 지난달의 경우를 보면 미군과 한국군이 정례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던 그런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상당히 한반도에 배치를 했고 또 이에 맞서서 북한이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언급으로 발언들을 통해서였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든지 위협적 발언들을 계속해댔고 또 실패하긴 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과 관련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5월 1일이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좀 직설적인 언행이 관심을 끌기도 했었지만
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한 발언은 상당 부분 준비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다. 심지어 영광일 것이라는
네,
얘기까지
네.
했고요. 다만 적절한 상황 아래서면 이런 말을 두 차례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자신의 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용의 이 발언에 대해서 기자한테 이거는 긴급 뉴스다. 영어로
네.
브레이킹 뉴스다라는
네.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4월 달에 그야말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껏 고조됐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톤의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선거운동 때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발언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살짝 그냥 한 말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강조를 한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적절한 환경을 조건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날 용의가 있다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한 가지 조건, 즉 적절한 환경이 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비핵화입니다. 즉 북한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간의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 현안인 그 핵 미사일 문제 해결 또는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 전제될 경우에 즉 비핵화 보장이 될 경우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비핵화 보장이 없이 그야말로 만남을 위한 만남,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면 이것은 그 외교적은 물론이고요. 국내적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또 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비핵화가 그 전제 조건일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이 많고요.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모든 옵션,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선택사항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언론에서 그동안 군사적 대응 방안, 뭐 선제 타격이라든가 항공모함을 보낸다든가 이런 군사적 선택 대응 방안으로 해석을 해왔지만 말 뜻대로 보면 모든 선택사항은 군사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한 대북정책 자체가 최대 압박과 개입입니다. 즉 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에는 모든 옵션 중에 대화 부분을 가능한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그 중국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력을 받아서 대북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미북 대화 체계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일관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그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뭐 신세라면 신세를 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런 입장 요청을 그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을 발언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최은기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아너드라고까지 얘기를 할 것은 뭐 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대화를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저쪽에서 진지전정한 그런 자세를 보이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영리하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 눈에 띄는 부분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실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험한 네. 말로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발언을 한 언저리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서 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사실 두 차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잘 준비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것도 네.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아서는 강력한 장군들을 장악해서 말하자면 최고 통치자가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는 그 권력을 굳혀가고 있는 것이 그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네.
말하자면 북한 내에서 그 젊은이가 권력을 빠른 시일 내에 장악해서 공고하게 자리를 굳힌 것은 그것은 하나의 평가할 부분이다 지도자로서
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한 것과는 달리 좀 톤을 바꾼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어느 때는 말하자면 강한 톤으로 비난하면서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그 반대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일정 정도 평가하면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바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개입과 이 양극을 전부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과거에는 북한과의 대화라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대화를 하겠다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 직접 내가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내가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것도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인데요. 자,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워싱턴 조야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선 의회의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미 의회라고 해도 뭐 상하원이 있고 뭐 수백 명의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뭐 한 가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또 반응이 뭐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하나는 이것이 뭐 새로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그 반응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희 부유회가 매일 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워낙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다른 뒤집는 또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워싱턴 조야 자체가 상당히 그 혼란스럽고 어느 곳이 진이냐 이런 발언이 많기 때문에요. 미국 조야에서도 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도 그런 발언, 과거와 좀 다른 뭐 뒤집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러고 별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만날 용의가 진짜로 있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죠. 그 에드로이스 의원이
네.
아, 지난 2일 날 그 발언 뒤에 그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북한을 한층 중국을 동원해서 압박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존 맥케인 그 상원 군사위 위원장도 이날 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관성이 국가안보정책 행사의 근본적인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독재자보다 더 나쁘고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게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 표현을 썼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칭찬은 전 세계에 우려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평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이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유일하고도 그리고 정확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이러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서 중국 정부는 바로 대화와 협상을 쭉 강조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이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이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행동을 취하고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자, 이 만남도 다 환영하고 하는데
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행동으로 보여서 뭔가 실천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그리고 선의와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여사한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데요. 지금 이런 입장이 한국 현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현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이제 사실 뭐 다음 주 초면은
네,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정권은 교체됐는데요.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그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한국 정부 내각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조해왔던 그런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입장, 그런 맥락에서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압박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네.
물론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라고 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그런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태도 변화에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아직은 압박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등을 통해서 만나면은 늘 이 같은 기조를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많은 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 평양은 어떤 입장인가? 지금 뭐 아무 얘기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에 있는 이 북한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벌써 그 며칠째 평양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의 그 사례를 지켜보면 약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북한 그 언론 행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보면요. 가령 미국의 정치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령 폭군이다, 독재자다 이렇게 그 뭐 비난을 하거나 언급을 했으면 바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그 굉장히 격렬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관영 매체거나 뭐 외무성 대변인 등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요. 한 두세 가지로 그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뭐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뭐 미국이 공격을 하겠다라든가 뭐 압박을 한다든가 이것은 이미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기에 대해서 건건히 대응을 하고 그러겠는데요. 미국의 행정부의 현직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아, 이것도 뭐 영광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이건 예기치 못하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도에서 나온 건가,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함의가 있나, 이것을 아마 면밀히 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참조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유세하는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에도 북한이 한 2, 3일 있다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 관계자와 또 외교관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북한이 곧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제 의문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대화, 이것은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네네.
또 양쪽이 뭔가 물밑 접촉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정상 간의 만남이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 진정성의 요건으로 잘 아시는 대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을 유예하고
네.
그리고 또 유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관들을 영변의 핵시설에서 들어가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사실상 내세우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간의 대화의 틀로서 그리고 조건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런 단순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동결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보다는 좀 더 강화된
네.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수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의 미북 간 대화 중재와 관련해서 내세우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은 이미 북한은 우리는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측의 중재까지도 받아들이지고 않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합의점, 절충점을 찾아서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물론 또 돌발적인 변수가 없이 북한의 저강도든 고강도든 도발적인 행동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한 때에 처리를 해야만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자,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참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3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말한 이 추가 제재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말하자면 추가 제재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가령 추가로 핵실험을 한다거나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든 또 미국 독자적인 수준에서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틸러슨 장관은 사실 이런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존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북 체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각국들이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에 각국이 제재 이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잘 지켜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대북결입 불이행 사례나 또는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미국은 해당국에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 또는 개인의 대북 제재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거나 내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그런 위배 행동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를 말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엔 회원국들이 다 일제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 각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미국이 바로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말하자면 그 해당 국가나 아니면 그 해당 국가의 소속 기업이나 개인들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제재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이 중국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3일 이것은 그 얘기한 건데요. 국무부 그 직원들을 향해서 약 40분간 한 연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제일 큰 그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요. 틸러슨 장관이 이날 북한 핵 문제를 상당히 중시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 이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과 영향력 행사 의지에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적극 시험해 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각국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말해왔다면서 대북결의 불이행 사례 혹은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해당국에게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못할 경우에 미국이 나서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틸러슨 장관이 이것은 뭐 제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은 틸러슨 장관이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조건이 올바를 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통해서 자꾸 지금 본인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바른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거에 그 이런저런 관리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뭐 없앤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새로운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붕괴나 또는 정권 교체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나 한국 정부가 공언을 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네네.
그것보다는 일부 언론들이 정책 방향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를 많이 했던 것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북한이 핵무기로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맥락인데요. 말하자면 북한이 번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은 이것을 사실 지난 3일 날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은 정권 교체, 정권 북한 정권 붕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한다면 북한도 말하자면 미국과 협력하고 교류할 그런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그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그 개입 정책을 할 준비도 돼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조건이 올바를 때 북한과 대화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은 끝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과거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 그중에 하나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 오바마 행정부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면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건데 아마 그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려는 거죠. 일단 9.19 공동성명이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 천명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IA 사찰관을 복귀하고 또 영변에 그 핵설 동결이나 폐기 이런 것을 다 할 9.19 공동성명이나 6자회담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라.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해온 구체적인 대화의 조건입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극한적인 대립을 하던 두 세력이 서로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했는데 막상 이것을 누가 가서 전달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게 만들어서 조율을 하느냐 하는 그런 걸 보면 항상 어떤 그 중재자가 있었고요. 또는 물밑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아주 단단히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이 과거의 정부들이 미국에서도 또 과거 그런 것이 있었고요. 스포스라든지 또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특사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그 해결을 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자,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 어떻게 그 해결이 될지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지나서 또 5월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자, 좀 해결이 됐는지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예, 사실 그 상황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곧 그 대통령 선거가 그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명분은 어떤 것이었던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정책들은 사실 전면 새롭게 개편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네.
더더군다나 현재 진행되는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과거 야당의 소속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야당 출신 후보들은 공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해서 압박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기조가 그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는 한 사실 군사 행동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4월 달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일단은 남북한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좋은 기류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부응을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미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과거에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종종 그 중국이 그 북한 당국의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조치 이런 것을 할 적에 북한이 중국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찬성을 했다거나 또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 그 북한보다 한국의 대통령을 먼저 만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우호관계를 해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난할 경우에도 대놓고 중국을 딱 집어서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했냐면요. 과거에는 주변에 어떤 나라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뭐
네.
줏대 없이 놀아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 상례였는데
네.
이번에는 개인 필명이긴 합니다만은 딱 집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다 이렇게 아주 그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건요 과거보다는 한 겹 수위가 올라갔고 과거의 보도 사례를 비해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언론 자유가 이제 충분히 주어진 그런 사회에서는 신문에 기고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무슨 정책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 실은 내용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런 또 언론 자유가 있는 데서 있는 것하고는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붉은 선. 즉 인내 한계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무엇을 했기에 넘어섰다는 건가요?
사실 중국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김철이라고 하는 조선중앙통신의 필자의 개인 이름으로 나간 이 논평이었거든요.
네.
이 논평은 사실은 중국의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관영 매체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쏟아낸 말하자면 논평에 대해서 공박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물론.
네네.
그리고 그 두 관영 매체들 간의 그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적인 이름의 그러든 논평일지라도 사실은 북한 정권의 당국의 의중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중국 매체지만 중국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포출 내용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말하자면 상호 군사조약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논설들이 중국 관영 매체들에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논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논설을 보면 이 중국 측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이 말하자면 관영 매체의 논평들이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가 연일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북중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 아파트에 입사하고 나서 하자보증금을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다른 분들이 보험 중에서도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보험 같은 걸 들게 되는 경우면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본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 보험을 다 들었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저도 좀 알아봐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집사람과 좀 토론해보고 일단 다른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또 혹시 잠깐이라도 산다 쳐도 그동안에 화재를 대비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화재보험을 든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고 좀 편리하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퇴근한 부인에게 화재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보. 저 이번에 그 입주자 모임에 좀 참가해봤는데 그 입사 모임에서 그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모든 그 우리 동네 집들이 화재보험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화재보험이란 건 어떤 보험을 화재보험이란가?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그 집에 불이 나잖아. 그 불이 나는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불 나게 되면 그러면 그 매달마다 돈 조금씩 내게 되면 보험사에다가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때 온 집이 다 타버려도 그 보수하는 일체 모든 비용 돈을 다 대주는 그런 보험이라잖아.
좋은 보험이네. 근데 그 보험 들자면 얼마씩 내야 돼요?
그 보험에 지금 이야기되는 거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 근데 보통 한 2, 3만 원 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괜찮네. 알아봅시다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우리도 들어야 되겠어. 왜냐면
들어야지.
혹시 또 모르잖아.
안전하게 살아야지.
글쎄.
부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탈북자 김영수 씨 곧바로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화재보험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2만 원짜리가 되면 그러면 맞냐 그런 경우에 얼마 정도라는 그런 것 이제 서류 보내주자한테 증권을.
2만 원짜리 10년 납으로 계약을 10년 납으로 했고요. 네. 뭐 이사를 가셔도 이전에 가실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요 담보도에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네. 다 화재 쪽으로 지금 담보가 들어갔어요. 네. 네. 화재 손해로 해가지고 건물에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1억 손해가 네. 났을 때 네. 그다음에 1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재도구 있잖아요. 가재도구.
네.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뭐 해서 뭐 폭발됐거나 가재도구가 손상이 많이
갔잖아요. 가전제품이었어요. 가전제품.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해주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집이 붕괴됐거나 이렇게 네. 그 산사태 나거나 뭐 물이 생겼거나 네. 할 때 네. 그때는 1억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 실제손해액을 보상을 해주거든요.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본데요.
예를 들어서 집이 불이 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디가 다른 데 가서 임시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피해 있는 동안에.
네, 그동안에 또 10만 원씩 해가지고 네. 90일 한 달로 단위 나오는 게 있어요.
10만 원 매일 10만 원씩.
그렇죠. 네.
90일간.
네. 90일 정도 네. 10만 원씩 네 나가서 사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네.
그다음 화재 났을 때 뭐 폭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폭발이 네. 나고 해서 뭐 타, 우리 집에 해서 불이 났거나 뭐 옆에 집에서 옮겨 붙었잖아요.
네.
그때 그 집이 그 다른 집의 재물도 이렇게 망그러뜨렸을 때는 10억 정도를 해가지고 다 주어요.
아, 다른 집까지.
사람, 네. 네. 다른 집, 우리 집으로 인해서 다른 집이 더 탔을 때는 우리가 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탈북자 김영수 씨,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라 쉽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저게 납입 기간은 몇 년으로 할까요? 돈을 내는 기간.
근데 그 납입 기간도 몇 년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 나는.
있잖아요.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네.
이사를 가면은 가는 대로 2주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보험을 그대로.
그러면 가져가면 그쪽에 평수가 달라지면 또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좀 약간
처가 해서 정리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네. 이제 기간이 길수록 돈 적게 드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뭐 한 10년 할까요?
아 그렇게 한 10년 납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니 새 건물이 들어갔죠 우리가 작년에.
아 새 건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며칠 뒤.
여보 이게 지금 화재보험 이번에 들어온 거 이게 지금 증권이다 이게.
자.
아니 이게 지금 바로 이건데. 이잖아 지금.
그럼 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값이 다 나왔더라고 이게 뭔가면 이거거든 지금. 이게 지금 10년 만기인데 불 났을 때 있잖아 화재 났을 때 응? 그때 하고 그다음에 도난 사고 났을 때까지 포함돼 있고. 응? 그러면 폭발도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가전제품 다 탔잖아요 막 그때 누구도 보상해주고 하는데 값이 봐라 한 달에 2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한 달에 이게 2만 원짜리 내고 그다음에 대신 나온 돈이 이건 봐라 10년인데 그때는 사고 날 때 1억은 하지 났을 때 건물 하실 때 1억은 주고 보상이 그다음에 또 이게 1억 3천만 붕괴 침강 이것들든
그래서 일단 들어야지
가입은 좀 됐어 그래가지고 증권이 왔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나가기로 이렇게 했다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탈북자 김영수 씨 마음이 든든할 것 같죠?
예 일단 알아보고 적합한 그런 기준 내에서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 자체가 새 집인데다가 또 그리고 집 평수도 또 요란하게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고 적당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씩 내기로 보험사에 10년 동안 내고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들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돈 내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돈을 안 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계속 이제 사는 동안은 계속 이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정말 잘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2만 원이면 저 같은 경우도 한 3시간이면 나가서 일하면 3시간 정도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화재 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0년 5월 7일 오늘 발레고 코드까기 인형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페테르 차이코프스키가 태어났습니다. 코드까기 인형은 클라라라는 소녀가 크리스마스에 코드까기 인형을 받은 뒤 그날 꿈속에서 펼쳐진 환상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발레곡입니다.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의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등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후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뒤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당시 차이코프스키는 메데즈다 폰 메크 부인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둘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만 교류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그의 4번 교향곡을 메크 부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37곡 이상의 교향곡과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주옥 같은 발레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오늘
The designated head of the German state signed the act of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German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4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은 금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초기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덴마크 등을 점령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944년 6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프랑스를 해방시킨 데 이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시의 중심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에 소련군의 적기가 개양됐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독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독일은 결국 1945년 오늘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인 한 명을 추가로 억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로 사업하던 미국 시민 김학송을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공화국법에 따라 6일 억류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기관이 김학송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되면서 북한이 억류한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과학기술대학 외계학 교수로 초빙됐던 미국 시민 김상덕 씨가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이 그를 체포했다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은 김학송, 김상덕 씨 외에 김동철 목사, 그리고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등 모두 4명입니다. 6일에 이래 7일에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휴 막바지인 7일에도 평소에 3,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들이 썰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8일 오후까지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평안북도와 량강도에서 황사가 관측됐고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황사가 7일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가 7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인 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 있습니다. 투표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이날 아침 8시에 시작해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전 유럽은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칠 이번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마크롱 후보는 유럽연합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반면 프랑스 우선주의를 내세운 르펜 후보는 반이민 정책과 당선되면 유로화 사용을 포기하고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후보가 지지율 63%로 37%를 기록한 르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안전을 위해 전국에 경관 50만 명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7일 하얀 옷을 입은 여성 시위대 수백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정부 인사들과 야당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서 여성들은 시위를 탄압한 정부에 항의하며 내무부 건물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루탄을 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주 이상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충돌해 지금까지 37명이 죽고 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에도 청년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반정부 진영은 마두로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베네수엘라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군과 러시아군 항공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를 되살리기로 미군과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이 합의했습니다. 미군과 러시아군은 6일 성명을 내고 양군 최고사령관이 전화로 통화한 뒤 관련 합의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최고사령관은 또 최근 러시아가 터키 이란과 협의에 선포한 시리아 안전지대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이란 러시아는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 네 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전지대 합의가 6일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한편 이 합의를 주도한 러시아는 안전지대 상공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비행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남 남부 지방에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에 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